갈라디아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너희가 믿음으로 의를 의롭게 받을 수 있냐, 아니면 율법으로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 기독교와 유대교가 같이 갈 수 없다. 율법과 복음이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벽하다. 부족하지 않다. 완전하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건진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받고 다름박질 하던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라. 왜 다름질을 잘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냐. 그러니 정말 너희 속에 너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너희 속에 있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러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을 쫓아가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라.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6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보면 알겠지만 어떤 무슨 범죄한 일이라고 얘기할 때 이건 고의적으로 지은 범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구절을 볼 때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조금 부지중에 어떤 유혹에 의해서 부지중에 저질러진 어떤 실수나 그런 허물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자를 온유한 자로 바로잡아줘라. 그리고 동시에 너 자신도 살펴봐라. 왜 그러냐?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들도 그랬다고 하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살펴봐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짐을 서로 지라.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계성을 가지고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는 우리가 그냥 율법, 육체의 어떤 그런 법의 어떤 지배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에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법,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법은 지난 갈라디아 5장과 볼 때 딴 게 아닙니다. 모든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것과 다르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잘못을 했을 때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고 서로 짐을 짊어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가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근 각처에서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셨어요. 다 중심이요.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마라나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 오실 것을 정말로 준비하고자 하는 귀중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였는데 우리 안에 서로 다른 배경이나 아니면 다른 색깔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고 그 다음에 이 방에 맞으니까 모이긴 했는데 아직 이 서로 깎여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서로 지금 깎아내야 되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들어와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딴 게 아니라 정말 더욱더욱 이 보고만 해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생겨지게 되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계복음화를 같이 감당할 동역자라고 하는 어떤 개념들이 다시 한번 생겨지게 되고요. 그들과 우리 어떤 이 관계를 허락하신 지체로 묶어주신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깨달아가면서 이제 하나씩 서로 부딪혀가면서 부딪히면서 깎여져 내려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갈등일 수도 있고 뭐 의견 충돌일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다양한 형태의 어떤 행동으로 반응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위를 돌아보되 특별히 우리 동역자들을 돌아보고 아픔을 이해하고 품어내고 이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찌하든지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전 세계를 계속 도전해왔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 짧은 시간에 10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100개국 이상의 중요한 제자들과 함께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다고 할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중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힘껏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자비랑 하는 마음으로 자비랑 하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전생을 계속 뛰면서 그 어떤 이익이나 대가도 바라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베풀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나라를 간다고 할 때 그 한 나라에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사람 안에서 그 안에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찾아야 된다고 할 때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고 선명한 기준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 자이냐. 그렇게 해서 계속 전투적으로 사역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짧은 시간에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도 이미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에 큰 응답들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복음 가득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게 같으면서도 다른 양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다른 박지를 해야 될 우리 동역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동역자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과연 누가 동역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제가 이 교회를 바라봤었습니다. 왜 볼 때 도무지 같이 못 갈 사람들이 많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했던 사역과 다름이 없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조금 사랑으로나 아니면 좀 이해를 가지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돌리시겠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겠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왜 깨닫지 못할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또 이탈해 나가는 중간에 중도 포기하거나 그만 길을 다른 길로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사실 그럴 때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단임 목사이기 때문에 마음은 많이 아팠지만 그래도 이 싸움을 제가 아니까요. 이게 어떤 싸움인지 어떤 일인지 아니까 차라리 나중에 고통받고 나중에 힘들어서 떨어져 나갈 바에 지금 그렇게 더 힘들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이 가고자 하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이렇게 같이 가자 아니면 돌아오라 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물론 그게 옳았는가라고 얘기할 때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냐. 정말 모델이 돼야 되지 않냐. 누구보다도 앞서야 되지 않냐. 지금까지 이렇게 사실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 세계적인 축복 아닙니까? 물론 여러 나라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쿠바 같은 저런 나라에서 쿠바가 살아나는 걸 보고 그 나라의 어떤 사람으로서 그 나라에서 어떤 응답을 보는 것도 축복이지만 우리는 전 세계 응답을 실제로 가장 한가운데서 본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 세계를 일으키는지를 봤던 그런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교회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맨 앞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더욱더욱 하나님 앞에서 모델로 그 다음에 또 배경으로 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센터의 역할로 맏형의 역할로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마음이 조급하고 또 한편으로는 왜 세계같이 못할까 이런 마음들이 많았었습니다. 물론 그런 게 100% 틀린 생각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계속 확인해 보면서 교회다, 교회. 당대 세계복음을 같이 할 동력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모든 것을 멈추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그런 때를 주신 이 즈음에 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또 교회를 섬기고 당세복을 감당하면서 우리 교회 복음 가득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과 우리가 같이 다람박질하는 우리 이웃에 대한 어떤 이런 생각들에 대한 많은 좀 하나님께서 변화를 요구하시지 않는가. 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각자가 그러하겠지만 제일 먼저는 저한테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메시지를 강하게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를 받고자 하나님 앞에 좀 바로 더욱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복음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혹시 속도가 더딜 수 있을지라도 가치가 이제 동역자로서 같이 가는 자로 인정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가 이번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그냥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같이 모이는 것 좀 그만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를 뭔가 하나님의 중요한 사인 앞에서 돌리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니까 그걸 받아들이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며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이 뭐며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지를 확인하고 이제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도 이제 이렇게 율법과 복음 얘기를 계속 하면서 점점 그것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거짓 교사들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사실은 돌려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맞는 것 같냐? 저렇게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희 교회 안에 지금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더냐? 그렇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의를 받은 사람이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고 하면 너희는 정말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냐? 서로 짐을 지고 혹시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서로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라고 아주 구체적인 어떤 실제적인 부분들로 들면서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습니다. 수십 년을 다닌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수십 년을 다니면서 성경 지식도 많고 그리고 나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의 은혜로 여러 가지 응답도 많고 받았고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들도 어떤 분들은 소유하고 있고요. 정말 오늘 당장에 칼 들고 와서 이제 예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라고 얘기할 때도 예수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우리 성도들 중에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라고 얘기하신 이 말씀에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모습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는 생각해 봐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이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서봐야 돼요. 말씀 앞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거짓 교사 같은 모습입니다.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라고 얘기합니다. 살피라 라고 하는 단어가 토키마제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재련소에서 순금을 정련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순금을 정연하는 것처럼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가려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정말 올바르게 했냐? 그렇지 않느냐? 성도들이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그렇게 살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아주 엄정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상적인 그 의무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사실은 이것은 뭐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큰 분인지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크면 크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질수록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알면 알수록 이 복음과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에 대한 가치는 자연스럽게 평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니까 섬겨주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 말씀을 전해주는 사역자 참 말씀 잘하니까 우리가 챙겨줘야 되지 않냐, 우리는 평신도고 저분들은 교육자니까 챙겨줘야 되지 않냐, 이게 아니에요. 예,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가 아니고 우리가 각각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큰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이 복음과 이 구원과 이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신 이 복음, 이 하나님, 이 말씀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그 중간의 역할에 쓰임받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그 가치는 정말 그 크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만이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억지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크고 그 복음이 크고 그 말씀이 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너무 크고 너무 엄청나고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고마움을 가지게 되고 감사함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들도 유대주의 배경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면 율법 지켜야 됩니다, 할례 행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자기는 모든 율법을 지키고 있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본인도 못 지키고 있는데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이런 모습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를 하면서 할례를 행한 자들이 오히려 진정한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선행을 무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는 사실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딴 게 아니라 예전 성경으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지금 업신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영어 성경으로 표현 어떤 번역은 뭐라고 얘기했냐, 바보 취급 당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바보 취급 당할 분이 아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업신 여길 분이 아니다. 왜 스스로 속이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것은 임박한 종말을 눈앞에 두고는 누구나 긴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임박한 종말이 조금씩 지연된다고 여길 때 이 사람이 간사해서요. 예, 스스로 피곤하게 여기고 또 넘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지연들이 좀 일어나냐?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일종의 테스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이라고 얘기할 때에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는 단어입니다. 착한 일을 행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에 대해서 정말로 착한 일을 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그때 갈라디아 배경에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겁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얘기입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얼마나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애착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제 연세도 많고 눈도 좀 잘 안 보이고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대서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불러주는 대로 쓰게 하고 맨 마지막에는 본인이 사인을 한다든지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본인이 또 큰 글자로 이렇게 쓴 것을 보라고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가 올바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보여지는 겁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리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제 두 가지 각도인데요. 왜 그들이 자꾸 너희를 할례를 받게 하느냐? 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의 추종자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을 뿐이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각도는 뭐냐면 그들이 할례를 계속 받게 하는 것은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는 그걸 면하게 하기 위함이다. 전통적인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꺼리키잖아요. 근데 저기 보니까 이 할례를 안 받고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한다고 얘기할 때 전통적인 유대주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 변질했구나. 변절자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 있는 그 거짓 교사들한테도 이제 박해를 가할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의 추종자를 더 내가 이만큼 추종자를 늘렸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과 또 한편으로는 박해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할례를 주장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그냥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사실은 너무 많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은 사람의 수로 자랑한다는 거죠. 자기의 추종자로 자랑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육체적인 어떤 모양 이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얼마나 큰 얘기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이 한마디 말이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렇게 잠시라도요, 메시지가 끝나고 난 이후든지 아니면 오늘 밤에 자기 전에라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우주가 그냥 생겼냐는 말이에요. 그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조금만 묵상을 해보세요. 세상을 보고 우주를 보고. 근데 그 지각이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을 주목하신 겁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보신다는 거예요. 자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지으신 자녀가 죄로 말미암아 지금 범죄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원수된 상태입니다. 원수되어서 지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지금 처참한 가운데 빠져있다는 거죠. 저들을 건져야 되겠는데 이 프로젝트가 우리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프로젝트를 행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들을 유기하시는 사건, 아들을 버리시는 사건으로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죄 없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 없는 몸으로 사시면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있을 때, 그때는 그분은 죄 자체이고 저주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상호침투, 상호내재되어 있는 그 관계성 속에서 단 한 번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신 사건, 아들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신 사건, 유기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버리시고 아들은 또 아버지께 버림받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실제로 죽이시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들이신 속죄 제사를 만족해 하셔서 부활시키셨습니다. 또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본인이 생전에 하셨던 그 모든 말씀과 그 모든 행동이 진리이셨음을 또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사실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요, 그냥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큰 얘기잖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것만 해도 평생 우리가 감사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가 손 내밀어 준다, 이게 얼마나 큰 얘기입니까? 정말로 힘들 때 아주 결정적인 어떤 도움을 줬다, 얼마나 큰 얘기냐면, 하물며 그럴진데.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큰 뭔가가 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가 하나님이네. 하나님이네.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전 지구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전 세계는요, 그냥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원리, 돌아가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수십조 개의 어떤 그 세포들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뭔가 모르게 우리는 할 수 없는 신비에 쌓여있는 뭔가 모르게 어떤 원리와 질서로 돌아가는 붙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습니까? 갑자기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냔 말이에요. 왜 그걸 이해를 못합니까? 여러분 집에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생활하면 일주일 지나면 점점 깨끗해집니까? 지저분해집니까? 자연스럽게 점점 지저분해져. 내버려 두면 질서가 생기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질서가 점점 없어지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누군가 계속 청소해주고 계속 해야지 집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 너무 일상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틀림없이 모든 사람과 만물을 심판하실 그 심판주이신 그분이 나를 건지겠다고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낮아지신 겁니다. 육신을 입고. 그리고 율법 아래 계신 그것이 비하의 상태예요. 그리고 죽으셨고 실제로 죽음 가운데 내려가셨지 않습니까? 비합니다.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공사판에 가도 일자리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요즘에 막 하루 종일 뼈빠지게 일해도 몇만 원 못 봅니다. 저기 큰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요, 요즘 아이들 장난감이 왜 그리 비싼지 몰라요. 몇만 원 그냥 쉽게 넘어가고요. 10만 원 넘어간 것도 많습니다. 그 아이들 장난감 하나 사주기 위해서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놓고 아이의 어떤 그 모습, 이걸 가지고 놀 그런 모습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비싼 자동차 뭐 장난감 사가지고 주잖아요. 아이들은 몰라요.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 선물을 줬는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대가를 이루시는지 몰라요. 사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이렇게 이만저만이 아니죠. 전 세계에 이처럼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겁니다. 뭘 안 거냐면 십자가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안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생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아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구상의 그 어떤 것, 우주 만물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 게 어떤 것하고도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숫자 많이 모으고 뭐 율법이 어떻고 저떻고 전혀 비교할 수가 없다.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결코 사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우리가 바울을 쓴 서신을 읽어봐도 이해 못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성경책 읽어보세요. 바울이 쓴 편지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우리는 이 편지를 이해도 못할 정도로 말을 했는데 말을 못 알아들을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뭔가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듣겠어. 그 정도로 깊이 있게 풀어낸 정도의 수준입니다. 얼마나 비범하고 똑똑하고 학문이 깊고 예, 또 일평생 사역한 것들이 얼마나 아시지 않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얼마나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어떤 하나로도 견딜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구상의 우주의 그 만물 중에 어떤 것이라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정말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를 알기를,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뭘 잃어가고 있냐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첫사랑마저도 잃어가고 있고요. 뭘 하는지 교회 안에서 오만 때만 많은 것을 하면서 진실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과의 깊은 소통을 점점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모교회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20년 동안 다녔던 모교회에 아직도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죽을 뻔한 위기 몇 번 넘겨가지고 정말 뜨겁게 주의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뭐 나중에 혹시 그분이 이 메시지를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돌려서 얘기합니다.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중직자가 되고 나서 들리는 소문이요. 왜 저리 됐지? 그 열심 어디로 간 거지? 그 뜨겁게 하는 그 중심 어디로 간 거지? 교회 중직자가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뭐 일처리 행정처리하고 또 뭐 교회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목회자에게 반대편에서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너무 아쉽습니다. 왜 이렇게 돼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한평생 예수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한테 주어진 최고의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하고 세상하고 더 이상 이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죽었다.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전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이 모든 삶의 방법, 삶의 원리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것이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할례 받고 할례 안 받고 예전에는 율법 시대 때는 그것이 중요했을지 모르겠지만 율법을 폐기하신 완성하신 그분이 오신 이후에는 전혀 이게 중요하지 않다. 새 생명을 얻었냐? 새로 짐을 새로 지으심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만이 중요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오직 그를 믿음으로만.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믿어지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실로 구원받은 자를 향하는 표현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왜 괴로웠습니까? 본인이 나았다고 볼 수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다른 복음을 쫓는 이것이 바울을 괴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괴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딴 게 아니라 더 이상 거기에 빠지지 말고 올바른 복음 속으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간절한 표현입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수많은 육체적인 어떤 고난을 받게 되잖아요. 뭐 이렇게 매를 맞고, 뭐 태장으로 맞고, 뭐 돌로 맞고. 그 몸에 실제로 예수의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한 고난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의 실천적인 의미로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수많은 고난에 동참했다. 그리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랐지 않냐라고 하는 실천적인 의미로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실제로 몸에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그런 실천적인 의미로서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를 지금 마무리를 합니다. 율법의 은연 중에 녹아있는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율법이 구원의 어떤 기준이라고 아니면 구원의 근거라고 판단해서 복음도 알고 있는데 복음 받았다고 하면서 점점 기울어지고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기울어지게 만들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요동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아주 맹렬하게 너희가 지금 다른 복음 가운데 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 우리가 전한 복음만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일하고 참된 복음이다. 그리고 바울이 스스로를 변론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사도가 맞고 내가 전한 복음이 맞다. 과연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받을 수 있냐? 믿음으로만 의롭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그러면서 쭉 풀어냅니다. 율법은 몽학성생일 뿐이다. 너희가 주인의 아들이었지만 장성하기까지는 창지기와 여러 가지 교사들의 밑에서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미 때가 됐다고 얘기할 때는 해방받은 거 아니냐. 당연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맞을진데 왜 다시 종의 모습으로 취하려고 하냐. 왜 다시 여전히 몽학선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너희는 진정한 참된 구원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을 따라 행해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라. 그러면 더 이상 율법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성령 인도하신 바가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면 이렇게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동역자를 사랑하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냐. 나에게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은연 중에 우리도 복음이 부족하냐 아니면 복음 외에 뭔가 더 필요한 것이냐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결국 점점 복음만 희미해져가는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갈라디아 교회가 필요한 것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정말 크게 보이는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더욱 열어주셔서 오직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당신의 십자가 그 능력의 보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더욱 열어주시며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